안녕하세요. 아네스테지올로지 저널의 편집장인 에반 카레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2년 1월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팟캐스트에서는 외상 환자의 조기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트라넥삼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저혈압 및 급성 신손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증이 수술 후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수술 전후 무기폐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2부로 구성된 임상 리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도 관리에 대한 최신 ASA 실무 지침과 마약성 진통제 위기 및 마약성 진통제 관리에 대한 특별 논문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정규수술 환자에서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다양한 유량에서의 이산화탄소 변화에 대해 조사하는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온 가습된 고유량 산소를 비강 캐뉼러로 사용하는 이전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결과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고유량 비강 산소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의 토마스 리바 교수와 그의 팀은 125명의 성인 수술 환자를 각각 25명의 환자로 구성된 5개 군에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유량, 저유량, 중간 유량, 고유량 100% 산소를 분당 0.25에서 70리터로 공급받았고 15분간의 무호흡 동안 지속적인 턱 밀어올리기 및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비강 산소를 공급받지 않은 대조군도 있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의 분압의 증가율이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저유량 또는 고유량 비간 산소율이 이산화탄소 증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들은 고유량 비강 산소가 추가적인 환기 효과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와 달랐지만 본 연구는 역사적인 리뷰라기보다 전향적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동반된 논평에서 알란 심파우 및 마틴 런던 교수는 이번 연구가 저산소성 혈증 호흡 부전 환자에게 고유량 비강 캐뉼러를 권장하는 유럽 중환자학회의 지침을 뒷받침하지만 삽관 중인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연구 결과가 수술실에서 고유량 비강 캐뉼러 요법의 사용 시기를 결정하는데 마취과 의사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상 환자의 후기 이상 반응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2차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섬유소 용해 및 저섬유소 용해는 외상성 손상 후 나타나는 임상적 이상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상 환자는 과섬유소 용해를 억제하기 위해 트라넥삼산을 투여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그 영향은 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안드레아 로세토 교수와 동료들은 영국의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731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총 299명이 트라넥삼산을 투여받았고 432명이 받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회전 혈전 탄성 측정법을 사용하여 혈전 용해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라넥삼산은 초기 섬유소 용해 전환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후기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4시간까지 생존한 환자 중 트라넥삼산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28%가 정상에서 최대 입원 용해에서 저에서 최대 용해로 전환된 반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사망률의 경우 트라넥삼산 치료를 받은 환자는 14%, 치료받지 않은 환자는 29%였습니다. 저자들은 트라넥삼산과 관련된 후기 사망률에서 어떤 전환 패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기 전환 패턴이 임상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고유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폴 마일스 및 로버트 메드칼프의 논평이 본 논문에 동반됩니다. 해당 논평은 임상 환경에서 기능적 섬유소 용해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강조합니다. 본 데이터가 외상 예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라넥삼산이 특히 출혈의 지속적인 증거를 가진 환자에게서 초기 사망률을 줄이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연구 저자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트라넥삼산이 중증 외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후에서 해당 논문 전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어린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술 중 저혈압이 영유아에게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간된 참고 문헌에는 이 인구 집단에서 수술 중 혈압에 대한 위해 역치가 부족합니다. 비수술 중 저혈압은 성인의 급성 신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저혈압은 소아심장 수술 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심장 수술 소아 환자에게 저혈압과 신손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나다브 샤캄 교수와 동료들은 비심장 수술 후 영유아에서 수술 중 저혈압과 급성 신손상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후향적 분석에는 수술 전후에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를 평가한 18세 이하 아동 약 4,0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급성 신손상의 전체 발생률은 11%였습니다. 6세 미만 아동에서 발병률은 17%였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어린 소아의 혈액 샘플링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은 절대 저혈압을 수술 중 최소 5분 동안 지속되는 가장 낮은 평균 동맥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상대 저혈압을 최소 5분 동안 지속되는 가장 큰 평균 동맥압 감소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수술 중 저혈압과 수술 후 신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 결과는 성인 환자의 결과와 대비됩니다. 저자들은 소아의 수술 중 신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단기간에 저혈압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의 논평이 이 논문과 함께 제공됩니다. 데이비슨 교수는 11%의 신손상 비율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소아의 약 4분의 3이 1단계 신손상을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아 신기능에 대한 문제로 저혈압을 저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소아의 신장은 작은 성인의 신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후에서 해당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과 수술 후 이동성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에는 조기 이동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이동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에바 리바스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복부 수술을 받은 600명 이상의 환자를 포함한 두 건의 무작위 임상 시험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후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이동과 반비례한다는 가설을 시험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동은 앉아있거나 서있는 시간의 비율로 정의되었습니다. 평균 통증 점수가 3점 이하인 환자는 하루 이동 시간이 1.9시간인 반면 평균 통증 점수가 6점 이상인 환자의 하루 이동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통증 점수의 증가는 이동의 감소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매우 다양했지만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환자의 1일 이동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전체 이동 시간이 짧았고 모든 수술 후 합병증이 이동 시간 중 가장 낮은 4분위수에 있는 환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자들은 통증과 이동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수술 후 진통을 개선하면 이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후에서 해당 논문 전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심기도 폐쇄라는 관심이 많은 주제와 전종 격동 종괴 환자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심기도 허탈과 심혈관 허탈이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종격동 종괴를 가진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사항은 이러한 환자에서 자발호흡을 유지하고 신경근 차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압 환기 및 근위암보다 안전한 것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병원의 필립 하티간 교수가 이끄는 팀은 전향적 관찰 연구로 다양한 마취 방법의 영향을 비교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시간 영상 녹화를 통해 전신 마취, 양압 환기 및 신경근 차단이 기도 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큰 종격동 종괴를 가진 17명의 성인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삽관을 받았습니다. 7명의 기관지 내시경 전문의가 기준치에 대한 기도 전후방 직경의 변화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맹검 및 스크램블 비교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50% 이상의 변화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압 환기 및 신경근 차단을 추가한 후 평균 기도 개방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저자들은 논문에 환자의 비디오 영상에 대한 링크를 포함했으며 이는 전신 마취, 양압 환기 및 신경근 차단이 기도 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연구 결과가 종격동 종괴가 있는 환자에게 양압 환기 및 신경근 차단에 대한 널리 알려진 권장 사항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결론 지었지만 이전에 양압 환기 단계에서 신경근 차단의 효과를 분리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이 결과가 종격동 종괴를 가진 환자에 대한 비단계적 유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 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경막 두께 비율과 경횡경막압을 조사한 임상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경막 기능을 대신 보여주는 것으로 경횡경막압이 종종 사용되지만 우리는 횡경막 두께 비율을 기반으로 횡경막 기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가 더 흔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사이의 관계는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신경근 생리학 및 평가연구소 토마스 플라드가 이끄는 연구진들은 이전 두 연구에서 나온 14명의 건강한 피험자와 25명의 기계환기 환자의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경횡경막압과 횡경막압력, 시간지수의 변화는 횡경막 두께 비율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기계환기를 받는 환자에서 경횡경막압과 횡경막 두께 비율 사이에 약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횡경막압력, 시간지수와 횡경막 두께 비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총 14명의 건강한 피험자 중 8명과 25명의 환기 환자 중 2명이 경횡경막압 변화와 횡경막 두께 비율 사이의 변화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횡경막 두께 비율이 경횡경막압을 대신하여 보여주기 어려우며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의 임상 리뷰는 수술 전후 폐 무기폐에 대한 고찰로 두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폐가 수술 전후 환경에서 계속되는 난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취된 폐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힘의 불균형에 의해 유발됩니다. 본 리뷰의 일부에서 주 저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콜리 쌩 교수와 동료들은 무기폐의 생물학 및 메커니즘, 생리학에 대한 통찰력이 마취과 전문의를 임상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자들은 세기관지 및 폐포 확장의 원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기관지 벽과 폐포벽에 작용하는 세 가지 주요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요 스트레스로는 유체 압력, 테더링 응력,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폐의 탄성 반동이 수동적 호기의 주요 생리학적 기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술 전후 무기폐가 전신 마취, 기계적 환기, 외과적 개입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폐조직의 허탈을 촉진하는 생물 물리학적 요인을 생성합니다. 증가된 흉막 강압, 낮은 폐포압, 표면 활성제 손상과 같은 세 가지 상호 관련된 허탈 요인이 기도 및 폐포 폐쇄에 기여합니다. 무기폐의 병태 생리학적 영향에 대한 섹션에서 저자들은 무기폐와 다양한 염증 반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기폐와 관련된 생물학적 반응이 폐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수술 중 무기폐가 급성 폐 손상 및 폐렴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기폐의 향후 관리는 수술 전후 약물 사용을 통한 세포 및 분자 수준의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에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자세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임상 리뷰의 2부에서는 수술 전후 무기폐의 임상적 영향을 다룹니다. 주 저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비드 라지어 교수가 위험 요인, 진단 접근법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환자 관련, 마취 관련, 수술 관련 세 가지 범주에서 임상 위험 요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자 관련 요인에는 비만, 연령, 횡경막 기능 장애, 복강 내 고압, 폐 상태, 흡연 등이 있습니다. 마취 관련 위험 요인으로는 전신 마취제 사용, 극소 마취, 수혈 등이 있습니다. 수술 관련 위험 요인에는 체위, 기복증, 심장 수술, 일측 폐 환기, 수술 기간, 최소 침습적 시술 등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컴퓨터 단층 촬영, 초음파, MRI 또는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영상법을 활용해 무기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혈중 산소 및 전기적 임피던스 단층 촬영 기술을 포함한 간접적인 생리학적 평가 기술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수술 전, 수술 중 및 수술 후 기간 동안 수술 전후 무기폐의 치료적 관리를 위한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수술 전 흡기 근육 훈련의 중요성을 뒷받침했지만 연구 규모가 작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술 중 1회 호흡량은 여전히 주요한 방법이지만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1회 호흡량 자체보다는 1회 호흡량으로 인한 제한된 폐 긴장이 보호 효과에 역할을 합니다. 수술 후 비침습적 환기 보조, 진통 산소요법과 거담 용해제의 사용에 대한 근거가 더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들은 중증의 무기폐에 대한 위험계층 모형을 연구하기 위해 심도 깊은 이해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적정한 생리학 기반 전략의 사용과 폐포 모집술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촉구했습니다. 본 논문에는 무기폐 수술 중 관리를 위한 유용한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전신 마취 중 폐포 확장 전략에 대한 무작위 임상 시험을 요약한 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연구 논문과 리뷰 외에도 1월 호에는 두 개의 특별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 논문으로 어려운 기도 관리에 대한 최신 미국 마취학회 진료 지침을 실었습니다. 이 지침은 여러 마취과 기도 및 기타 의료협회를 대표하는 마취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국제 태스크포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발표된 지침을 대체하고 전문 컨설턴트, ASA 회원 및 10개 참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 과학 문헌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표준 및 고급의 어려운 기도 관리를 위한 장비를 업데이트하고 어려운 기도 관리와 기타 비침습적 및 침습적 처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기도 관리 내내 산소를 투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진료 지침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다른 특별 논문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위기와 치명적인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지난 10년 동안 38% 감소했지만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은 300% 증가했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 역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관리에 대한 현재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특별 논문은 주로 또는 독점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중점을 둔 최근 미국 마약성 진통제 정책 및 전략의 결과와 단점을 검토합니다. 처방 마약성 진통제의 생태계 및 마약성 진통제 풀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풀이 공급 측, 수요 측 및 마약성 진통제 반환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이는 적절한 마약성 진통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생태계에 대한 긴급한 정책 필요성을 조명하고 관련 책임을 확인하며 잠재적인 전용, 오용, 과다 복용 및 사망에 이용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풀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처럼 쉽고 흔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반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접근법은 일반적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과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저널 웹사이트에서 항상 새로운 연구와 논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네스테지올로지에 투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널 웹사이트 anesthesiology.org의 Submission Advice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편집자들의 기대치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원고 작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항상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네스테지올로지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정보가 귀하의 임상 진료에 있어 지침이 되고 임상 진료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